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243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의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미국에 대한 경례 기념식 연설을 통해 국가적 통합을 역설하고 이를 통한 미국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행사에서 하나 된 나라로서 뭉쳤다고 밝히고 우리 역사와 국민 그리고 우리 국기를 지킨 영웅들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북돋았던 것과 똑같은 미국의 정신이 역사에서 우리를 강하게 지켰으며 그 정신은 오늘날 모두 안에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를 세계 역사상 가장 특출한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담대함과 저항, 뛰어남과 모험, 용기와 확신, 그리고 충성과 사랑의 정신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금이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건국과 독립전쟁, 여성 참정권운동, 민권운동 등 미국이 이룬 업적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강조하고 곧 화성에 미국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현장 주변에는 미군 탱크가 전시되고 대통령 전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이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내셔널몰에서 연설한 것은 거의 70년 만의 일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유조선을 어제 지브롤타 당국이 억류한 데 대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훌륭한 뉴스라며 미국과 동맹국은 이란과 시리아가 불법 거래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계속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지브롤터 당국과 영국 해병의 신속한 조치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살인적인 정권에서 활용될 귀중한 자원을 압류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영국 대사를 불러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나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억류된 배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영국 배를 붙잡아 보복하겠다고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통해 오늘 경고했습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입구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 자치정부는 어제 시리아로 향하던 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영국 해병대의 도움으로 자국 영해에서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이 배에 제재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랫동안 추적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1일 발생한 입법회 점거 관련 인물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콩 사법당국은 지난 3일 체포해 경찰 공격, 기물 파손 등 혐의로 조사해왔던 31살 남성 푼호 추이 씨를 동구법원에 기소했다고 오늘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신문 명보는 이번 일은 홍콩 역사상 최초로 입법기관을 점거한 것으로 우산혁명 때의 도로점거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범죄인 인도절의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의 학생과 시민들은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일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를 점거했습니다. 이후 경내에 중국 국기를 내리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본회의장 내벽에 적는 한편 홍콩 특별행정자치구 문양을 훼손하고 민주화 구호 등을 새겼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어제 규모 6.4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오전 10시 33분쯤 컨카운티 리지 크레스트를 진앙으로 주변에 퍼졌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지질학과를 인용, 이번 지진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지진 중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지점은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모하미 사막 근처여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남부 지진에 대해 면밀히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상황이 완전히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159차례의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고 전하면서 조만간 큰 후속 지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5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의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북한은 필사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미국의 지적에도 지난 5월 북한에 대량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한 동맹 포럼에서 두 나라의 관계는 전쟁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초석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으나 함경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2도, 낮 최고 19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데 대한 반응입니다. 두 나라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다시 한번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 대한 대응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며 특히 서한이 보내진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동 서한이 미 국무부의 지시하에 유엔 주재 미 대표부에 의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서한에서 제기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 채택된 결의 2371호에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2371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에 송환시키도록 한 겁니다. 대북 결의 2397호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카타르 등 30여 개 나라가 제출을 마친 상태로 가장 최근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지난달 19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양곤에 있던 북한 식당을 폐쇄하며 이곳에서 일하던 21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제출된 중간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제출한 대북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3만 23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 2만 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 3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이 제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달에 비해 대중 수출액은 줄어들면서 무역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에 2억 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앞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마지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인 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까지 주로 2억 달러 중후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1억 6천만 달러와 1억 251만 달러를 나타낸 뒤 지난해 9월부터 2억 달러 초반을 기록했지만 2억 5천만 달러를 넘긴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은 전달에 이어 플라스틱 제품으로 총 2억 804만 달러어치가 수입됐습니다. 두 번째로 큰 액수를 차지한 건 2억 4,584만 달러를 기록한 비료였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에 1억 9,340만 달러보다 5천만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난 5월 대중 수입의 급증은 비료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북한은 인조 필라멘트와 동식물성 유지, 니트류 제품 등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수입을 크게 늘린 손목시계 부품도 851만 달러치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시계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 형태로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전형적인 주문 생산 방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718만 달러치의 담배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고 곡물 561만 달러, 밀가루 등 제분 공업 생산품 420만 달러, 과일류 224만 달러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담배와 곡물, 과일 수입액은 전달에 비해 하락한 반면 곡물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대중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수출액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4월 2,226만 달러의 대중 수출액을 기록한 북한은 지난달엔 1,601만 달러의 물품을 수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수입액이 늘고 수출액은 줄면서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2억 4,228만 달러로 제재 국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10월, 11월 대중 무역 적자 폭이 2억 달러 초반에 머문 적이 있었지만 2억 달러 중반에 육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 가동 이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은 1억 5천만 달러대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정제류 공급량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미국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정제유 2만 5,350배럴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3일 러시아가 5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게시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의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의 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리가 이번에 공개한 것을 종합하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17만 5,250배럴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공급한 정제유 공급량 3만 3,135배럴과 합산하면 약 21만 배럴로 연간 한도액인 50만 배럴의 42%에 이릅니다. 주목되는 건 최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대략 23만 1,000배럴인데 올 5개월치 공급량은 벌써 지난해의 76%에 이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정제유 대량 공급 행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월 평균 19,250배럴을 북한에 공급해왔고 특히 12월에는 평균치의 무려 5배에 달하는 5만 5,160배럴을 공급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평균 3만 5,000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중국의 공급량에 비해 5배가량 많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은 이 같은 정제유 공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했으니 더 이상 정제유를 공급하지 말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유엔에는 지난달 11일 항의 서한을 보낸 겁니다. 미국은 특히 공개적인 대북 정제유 공급 외에 불법적인 선적 간 환적을 통해서도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 중단 요구에 보류를 걸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의 담화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북 정제유 공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호택성입니다.
미북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은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정확히 넉 달 만이었습니다. 이 기간 상호 비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상태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또 한 차례 극적인 정상 간 만남으로 교착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큰 틀의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렬로 끝났습니다. 특히 미국이 폐기 대상을 핵무기와 핵물질, 주요 부품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무기로까지 확장하면서 양측이 좀처럼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임이 예고됐습니다. 북한은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고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후 해체 작업을 시작했던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복원하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강경한 협상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미북 관계 악화를 막고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북 추가 제재를 취소하는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빅딜식 일괄 타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 연설을 통해 올해 말을 대화 시안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5월 4일과 9일 각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9일 발사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었다는 평가가 미 행정부 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5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미 법무부의 압류 조치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안보리 차원의 긴급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이런 와중에도 북한 측에 실무 협상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데 대한 바람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6.12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둔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7번째 친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무부는 북한과 즉각 실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공개리에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you know, I think that something.
이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공개 연설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미북 실무 협상 재개의 중요성과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재개된다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모든 내용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적, 병렬적인 협상 진행 방침을 거듭 밝힌 겁니다.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for a flexible approach. This is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극적인 돌파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 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지난달 29일 올린 짤막한 트위터글에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을 통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예정된 한국 방문 중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이 성사됐고 두 정상은 53분에 걸쳐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 회담에서 이달 중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합의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로써 하노이 회담 이후 넉 달간 계속되어 온 양측의 교착 상태는 해소되고 다시 협상 재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have teams. They're going to meet over the next few weeks, and they're going to start a process, and we'll see what happens.
미국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비건 특별 대표가 실무 협상을 이끌며 북한은 리용고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사들이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비건 특별 대표의 상대로는 미국 통인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유력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 협상에서 미국 양측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고조 기미가 보이던 양국 간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회동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외교가 중단됐던 미북 협상을 되살렸으며 최소한 당분간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폐기는커녕 핵시설과 핵물질 신고에 앞서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하길 바란다면서 핵신고 없는 북한의 약속은 쓸모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의 아시아 회동이 궤도 수정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외교에서 위험과 무질서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긴장이 일시적으로라도 완화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미국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길을 열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이 몇 주 뒤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동의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전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서서히 고조되던 긴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전을 이루려면 미국이 대북 협상 전략을 바꿔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볼거리는 그가 관심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심지어 미국의 이익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사는 모두 자신에게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권 교체로 의미 있는 대화를 진전시키기 힘들었음에도 관심을 받기 위해 영국 여왕과 만찬을 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이 국내적으로 분노를 자아내도 관심이 증폭된다는 사실만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그러나 그 어떤 만남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비교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이익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로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은 핵 동결 약속마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외교는 실질적인 진전 없이 백악관의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만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미북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을 환영하면서도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규정한 북한의 연장 정제유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가 올해 이미 초과했다는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환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안은 협상이며 영국은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또 협상에서 합의를 위한 모든 방안들이 모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영국 해군 선박 4척이 태평양에 배치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올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고 밝힌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해상 제재 위반 기록들을 볼 때 드러나지 않은 환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올해 한도 50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미국이 지난달 유엔에 제출한 항의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북 협상이 다시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대북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 직후 북한 문제가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잠잠했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를 CNN 방송에 출연해 DMZ 회동은 미 외교 역사상 몇 안 되는 최악의 일 중 하나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대가 없이 독재자인 김정은의 위상만 올려줬고 DMZ 회동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존심을 치켜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한 문제가 언제 어떤 형태로든 미 정치권의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건 내년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정치 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한다고 해서 불리할 건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맞섰습니다. 이런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 소재로 거론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과 같은 정상급 외교 행보를 적극 이어갈 경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VOA와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믿을 이유가 없다며 실무급 협상에서 80% 정도 합의가 돼 양측 정상이 만나 봉합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추가 정상회담은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Unless there's something the president knows that I don't know,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is will succeed the third time around.
앵겔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혼란스럽고 미국이 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어지는 의회 내 움직임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기조는 대화와 압박 병행이었습니다. 다만 의회는 행정부가 이끄는 북한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끝무렵에 접어들며 그동안 예고해왔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을 일제히 추진하는 등 대북 추가 조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페투미 상원 의원은 지난 회기 처리되지 못했던 이른바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를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시켰고 최근 상원은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도 지난해 기 폐기된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를 재상정했습니다. 베놀런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비핵화에 진전은 없고 경제 제재 체제에 구멍은 많다며 제재 강화 법안 재상정 방침을 예고했었습니다.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이 밖에 상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지난 회기 연도에 설정했던 2만 2천 명보다 많은 2만 8,500 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또 한 번 반영한 조치입니다. 의회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서도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반영한 법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에는 기존 대북제재법이 명시한 제재 해제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 포함됐고 리드 액트에도 대북제재 해제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된 대북정책 감독 법안에는 미북 합의를 협정 형태로 만들어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n incremental approach doesn't meet what's under the command of international law, and it doesn't line up.
단계적 접근은 유엔 결의와 같은 국제법 요구에도 북한이 한 비핵화 약속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어떤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하반기 의회가 처리해야 할 북한 관련 사안들도 남아있습니다. 먼저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상원 국방수권 법안은 이달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하원 법안과 조정 합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리드 액트를 포함한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결의안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존정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며 현재 34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우선시 법안과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도 지지세를 넓히며 현재 지지의원 수가 각각 24명, 17명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에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미 검찰에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원비어 측이 북한의 해외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3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청구서에서 북한은 원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적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원비어의 가족은 북한의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피고, 즉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고 청구서 제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5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사실과 함께 유지 보수와 개선 작업 등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뤄졌다며 몰수의 근거를 설명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선박입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당시 몰수 소송 제기 시점을 전후해 이 선박을 미국령 3호화로 이동시켰습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지난해 4월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판사의 결정문을 수신했지만 며칠 후 되돌려보내며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원비어 측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YG어네스톤은 중량 톤수 2만 7천 톤, 용적 톤수 1만 7,061톤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YG어네스톤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찰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원비어 측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원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인이 미국 법원을 상대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지난 2010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확인한 후 일부 은행에서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덴마크의 민간단체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에 나섰습니다. 11만 달러 상당의 지원이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를 통해 전달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 최대 규모의 노보 노디스크 재단이 지난 1일 1,500만 크론의 미화 227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20개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했는데 북한은 레바논, 모잠비크,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수혜국으로 선정됐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덴마크의 비정부기구인 미션 이스트가 북한에서 펼치고 있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사업에 75만 크론의 미화 11만 3천 달러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대북 지원은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옥수수와 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션 이스트는 지난달 27일 VOA에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카렌 벤딕스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몇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 강원도에 식량 지원을 한 뒤 덴마크 정부 기부금 등 새롭게 자금이 모금됐다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은 새로운 지역에서 보다 많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벤딕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미션 이스트는 4월 말 당시 북한 강원도에 옥수수 384톤과 콩 28톤을 지원했으며 이들 물품을 현지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 8,600여 명, 임산부와 수유모 3,500여 명에게 지금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추가 식량을 전달한 뒤 분배 감시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 가뭄 피해 긴급 대응 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이동식 펌프 배치와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북한에서 진행 중인 가뭄과 식량 부족에 대응한 긴급 행동 계획을 오는 10월 6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시작된 이 단체 긴급행동계획은 오는 8월 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IFRC는 긴급행동계획이 연장되면서 예산도 7만 7천 스위스 프랑 미화 7만 8천 달러에서 25만 스위스 프랑 미화 25만 6천 달러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수혜자도 2만 2천여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긴급행동계획을 연장함으로써 가뭄에 대비한 계획을 이행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료와 수인성 질병의 확산 예방에 추가로 필요한 문제도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때문에 국제적십자연맹과 북한 적십자사가 긴급행동계획의 확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FRC는 구체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3개 지역에 15대의 이동식 펌프를 배치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공급도 확대하고 수질 정수제와 워터 필터 등의 제공을 통한 수인성 전염병 확산 예방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FRC는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이례적인 고온과 가뭄 때문에 비상 대응이 선포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들어서는 강우량이 적은 매우 이례적인 기후 조건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강우량과 토양의 습도가 낮은 현 상황이 겨울과 봄에 파종된 작물뿐 아니라 9월에 수확하는 곡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권고사항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제재 대상 지정과 자금 동결과 관련해 지체 없는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각국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3일 공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공고안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명시한 제재 대상과 자금 동결 부문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대상을 지정하라는 제안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제재 대상 지정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에 대응하는 정밀금융제재에 의거해 관련 개인과 기관의 제재 지정을 위한 권한과 효과적인 절차, 방법 등의 확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은 관련자의 이름과 함께 충분한 정보와 사유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금 동결과 관련해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지체 없이 정밀금융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각국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고 국내 기관을 선정해 정밀금융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자금 동결 의무는 특정 행위 혹은 확산 위협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뿐 아니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 통제하는 모든 자금과 자산에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동결 결정이 내려진 즉시 금융기관 등에 이를 전달하고 금융기관 등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들에게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구는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 1989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는 미한 동맹에 힘입어 가능했고 한국의 성취는 곧 미국의 성취라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한 동맹은 군사 동맹이었지만 미국은 군사를 넘어 외교와 경제에서도 한국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신생동맹군 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영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성취하고 누려온 평화와 번영, 자유와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힘이 분박합니다.
이 총리는 5일 서울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제5회 미한동맹 포럼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교육 향상, 민주주의 발전에는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성취는 미국의 성취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화학공장에 한국 기업이 31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미국의 승리며 한국의 승리고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며 이는 양국민이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리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미한 군사동맹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도발로 희생된 주한미군을 기렸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장병 62명이 희생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미국과 북한, 한국의 판문점 회동을 상기시켰습니다. 판문점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1976년에는 북한군의 도끼에 미군 2명이 살해된 곳인데 그런 곳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고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남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분단 이후의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역사는 바뀌어도 한미동맹의 기본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 이제까지 미한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켰듯이 앞으로도 평화를 지키고 뿌리 내리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워싱턴 DC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 국민과 정부는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참전 미국 전사 실종자 3만 7천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건립하여 합니다.
또 한국전쟁 중 희생되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포럼 오찬 건배사를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하며 미한 연합사의 구호이자 슬로건인 함께 갑시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단순한 파트너십이나 우호 관계를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lliance is far more than a mere partnership or friendship.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전쟁에서 생성돼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여러 세대를 거쳐온 철통 같은 동맹, 함께 육성하고 투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 미한 동맹은 오랜 기간 번영할 것이며 이를 한국과 함께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As such, it's with great pride that the United States joins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in honoring this ironclad relationship that has lasted for generations and will continue to thrive.
한편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 사령관은 미한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유하는 공통 가치관도 많다면서 그 가운데 하나는 자유를 향한 의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뺏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신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를 잘 알고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 문구가 아니라며 우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은 절대 깰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한 미한동맹 포럼은 미국과 한국 주요 인사들이 모여 미한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평양의 대표적인 식당 옥류관이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가을에 열리는 한인축제에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찬 행사를 가졌던 평양의 옥류관. 남북 정상이 나란히 앉아 평양 냉면을 먹는 장면은 당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판문점 회담에서도 옥류관의 냉면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진 평양 냉면은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의 옥류관에서 오는 9월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LA 한인축제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축제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지난 40여 년 동안 열려온 미주 한인사회의 행사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정섭 씨는 VOA에 북한 평양에 있는 옥류관 측의 의사를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6월 1일 축제재단 웹사이트 웹메일을 통해서
북경의 한 그 브로커라는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평양 옥류관에서 한국 그 이 우리 한인 축제 거기에 아마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 웹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혹시나 잘못된 메일이 아닌가 해서 곧바로 회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 그랬더니 경에 옥류관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다. 간.
김 씨에 따르면 이 한국인 브로커 남성은 LA 한인축제재단 측에 옥류관의 미국 방문에 대한 공식 초청장을 요청했고 재단 측은 브로커와 관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갑재 회장의 이름으로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6월 6일 날짜에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의 초청장에는 올해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LA 한인타운 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46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에 평양 옥류관 냉면을 축제의 대표적인 맞잔치 음식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입됐습니다. 또 초청장에는 미국의 CNN 방송에서 남북 정상의 옥류관 냉면 시식 장면을 소개했다고 적으며 초청을 허락한다면 옥류관 관계자들의 입국 문제에 대해 미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수속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권과 체류 비용,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옥류관 측의 답신을 이메일과 메일로 받았고 LA 시내 연방정부 건물에서 국무부 산하 한 부처의 관계자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브로커로부터 받은 옥류관 측 서신과 브로커 관련 정보 등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가 받은 미 정부 관계자의 이메일에는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에 여행과 관련해 연락할 것과 미 국무부 웹사이트의 여행정보 페이지에 링크가 기입됐습니다. 이 링크에는 미국 비자 발급 등 미국 여행 관련 다양한 정보는 물론 비이민 비자, 즉 관광, 비즈니스, 의료, 치료 및 특정 유형의 임시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나라 목록에 북한이 포함된 내용도 실렸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내 브로커는 VOA에 북한 내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옥류관 측 서신을 LA 한인축제재단에 자신이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서신은 조갑재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친필로 보이는 옥류관 측 관계자의 서명이 실렸습니다. 이 남성은 평양의 옥류관 측에서 미국 행사권에 대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음을 지난 3일 다시 확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옥류관 측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옥류관의 한국과 미국 내 행사를 이 남성이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이 남성은 뉴욕 맨하탄에서 옥류관과 관련된 사진전을 기획했고 지금까지 한국 내 행사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행사들 가운데 춘천 막국수 축제 등에 옥류관 참여를 진행했지만 옥류관 측이 답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그러나 이번 미주 한인축제 참여권에 대한 반응은 다르며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옥류관 측은 북한 내각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결정은 7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남성은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옥류관 측이 행사 기간 동안 벌어들인 냉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재단 측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류관의 평양냉면을 축제 기간 동안 한 끼에 1,000그릇씩 만들 수 있고 총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섭 사무총장은 냉면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옥류관의 해외 영업점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미국 현지에서 준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갖고 오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 그런 부분은 FTA 그 통과를 하게 되면 되거든요. 북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아니면 아부다비, 두바이 속에서 지금 세 군데가 있답니다. 중국 국경, 아부다비, 두바이. 국유관에서 운영하는 곳 세 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들이 쓰고 있는 냉면 기계를 저희가 대여를 받아가지고 그 4일 동안 쓸 수 있게.
평양 옥류관에 축제 참여가 성사될 경우 총 30명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요리사와 종업원, 공연 인원, 관리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남성은 음식은 평양 냉면이고 공연은 노래를 위주로 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옥류관 자체 공연 인원이 아닌 전문 공연단이 될 것이며 공연 내용은 해방기 가요,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북한 노래가 연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미국 입국 금지국에 북한이 포함된 점, 정치적 상황 등이 평양 옥류관의 한인 축제 참여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냉면 판매가 미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되고 수익금을 재단 측에, 즉 미국에 놓고 갈 경우 대북 제재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옥류관 해당 부처가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여행 허가 신청을 하고 미 국무부가 이를 승인한다면 미북 간 이례적인 방식의 음식 문화 교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김 사무총장은 옥류관의 9월 한인축제 참여로 두 나라 간 음식 문화 교류를 이룰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김 씨가 LA 연방정부 청사에서 만난 관계자의 평양 옥류관과 LA 한인축제재단 간 논의에 대한 질문을 보냈고 미국의 공휴일인 독립기념일 4일까지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6년 7월 5일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포유동물 복제에 성공합니다.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이를 대리모 양에 착상시킨 뒤 새끼 양을 낳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인 이 양의 이름은 돌리로 명명됩니다. 그러나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로슬린 연구소의 동물 복제 성공은 동물 복제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반면에 동물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윤리 협약을 마련하게 됩니다. 1946년 7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여성의 가슴과 아래 부분만을 작은 천으로 가린 이 비키니 수영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와 자크 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수영복에 며칠 전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한 태평양 마셸 군도의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 비키니로 명명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이 핵폭탄만큼이나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비키니 수영복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법적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프랑스 영화 배우 브리즈 바르도가 비키니를 즐겨 입으면서부터 이 비키니 수영복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